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가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신약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열두 사도들이 봉사와 헌신하는 것을 일곱 집사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는 사역의 원리입니다. 즉 오늘날 목회자 역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와 기도 외에도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와 기도가 분명합니다. 참고로 이 설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종교의 교리에 대한 설명 혹은 어떤 일의 견해나 관점을 다른 사람이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이르는 가르침인데요. 만약 설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게 됩니다. 즉 성경을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임의로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임의로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개인이나 단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임의로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단체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을 잊지 말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잘못 해석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만 합니다. 신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목회자가 성경과 종교개혁 원리와 장로교 신조 및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또한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이것이 교회 가운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또한 성도가 설교를 들을 때 주의할 것은 설교를 단지 그 지식을 쌓는 방편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결코 지식을 위해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뜻과 계획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하고 적용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요.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앙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심하게 되면 본래 성경 본문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또 억지를 부리거나 설교 말씀을 트집 잡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성도 중에 어디 있느냐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 중에도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바벨론 포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인 그 반응이 어땠느냐 이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예, 지금 읽은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모습을 지적하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는 대목이죠. 너희가 이러이러한 모습, 이러이러한 신앙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이게 지적하는 대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된 모습이 있냐면 일단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당신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하겠느냐? 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도 쇠퇴하고 멸망을 당한 것처럼 어차피 우리도 쇠퇴하고 멸망할 텐데 뭐하러 말씀을 듣고 뭐하러 기도하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얼핏 생각하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커다란 충격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리 높여 외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커다란 충격 속에서 외친 말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에 대하여 트집을 잡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학자들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기 때문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고 외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에스겔 24장 23절에 나온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를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 24장 23절을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를 잘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이 엉터리였기 때문입니까?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에 나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를 들었지만 결국엔 멸망한 걸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시원찮았던 거야, 엉터리였던 거야,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에스겔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이고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려는 참으로 못돼 먹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모습을 대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그것을 영적인 반면 교사의 예로 삼아야 합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의 권면대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기 때문에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배드리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이곳 바벨론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해야겠구나. 예,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즉 그렇게 하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깨닫고 실천하기는커녕 예,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 시원찮았던 거야. 24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 향해 선포했던 그 말씀 시원찮았던 거야. 엉터리였던 거야.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트집잡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트집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 그리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꼭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 첫 시간 주님 조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또 강단에 선포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 섭리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또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 수 있는 명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일거수일투족 행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